제가 지난 시간에 그 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를 지키고 또 뭔가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신자들 입장에서 뭐가 더 좋냐면은, 예, 법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 이 시켜주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신앙 생활을 막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것만 하면은 그 내 신앙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뭘 좀 시켜달라, 그걸 더 좋아하죠. 사실 그래요. 그게 더 편하긴 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삶의 전체를 가지고 신앙 생활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보다도 뭔가 몇 가지 기준을 세워가지고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교인들은 그것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별 부담이 안 되고 편안하게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킵시다. 뭐 십일조를 합시다. 또 뭐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또 기도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씩 뭐 하자. 성경은 또 몇 장씩 보자.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오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기준을 차곡차곡 세워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교회가 또 강조를 한다고 칩시다. 사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힘을 다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럴 때 목사는 이런 생활을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야단을 치죠.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고개가 숙어지면서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이 지금 약하다, 이 생각을 하고, 또 잘 실천을 하는 사람은 그걸 실천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 버리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사랑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것들을 싫어했죠.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법적인 기준에 매여 살지 말고 좀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자로 살아라, 이런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 어떤 법에 매여가지고 뭔가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좀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다 그럴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러한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이 뭐냐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렇게 그 한마디 덧붙이죠. 그러니까 내 자유가 남에게 해가 될 때는 네 자유를 갖다가 포기하라,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 남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하는 그러한 게 진짜 자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로 되라, 이러한 그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 의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게 자유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게 바로 이웃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께 있었죠. 그 문제 때문에 날마다 그 교회 나이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투고 하였던 그런 그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는 항상 그래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항상 이걸 따집니다. 뭔가 법적인 기준 가지고 그걸 하면은 잘한 거고 안 하면 못한 거예요. 항상 그걸 가지고 따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은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고린도교회에 있었죠. 먹으면 죄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먹어도 된다, 이런 거 가지고 항상 싸웠단 말입니다. 뭐 그런 거야. 뭐 고린도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뭐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우상점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러간 식으로 조상 제사 드리면 안 된다, 뭐 그 효도인데 드려도 된다, 뭐 이렇게 또 다투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은 우상 제물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안 내려요. 예, 그 교인들은 뭐냐면은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일은 이런 겁니다 물으면 꼭 물어본 게 뭐냐면 그러면 주일날 짜장면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고린도교가 그런 식이에요. 우상 제물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때 바울은 죄다 죄가 아니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말하죠. 사랑으로. 그게 뭐냐면은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 받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 생명에 연관된 거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뭔가 기준 세워가 잘라버리는 이것만 자꾸 관심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냐면은 하여튼 생명과 연관 없는 거 내 구원과 연관이 없는 건 바울은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우상제물 먹는다고 지옥 갈 거 아니거든요. 또 안 먹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먹고 안 먹고에다 관심을 아예 안 두는 겁니다. 안 두고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관심은 자꾸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 다툼이 발생할 때 이게 도대체 내 구원과 연관이 있냐 없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먼저 하여튼 맨 먼저 이게 구원과 연관이 있냐 없냐 교회에서도 뭔가 의견이 대립될 때 이게 좀 구원과 연관이 있는 문제 없는 문제냐 이게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 복음과 연관이 있는 거라면은 그렇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면 안 된다고. 근데 복음과 연관이 없을 때는 항상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그런 문제들은 뭐냐면은 한나도 하여튼 구원과 연관이 전혀 없는 거 이것만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나오더라는 그런 거죠. 그게 고린도교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는 항상 구원의 이런 연관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소홀히 해버리고 지엽적인 문제만 자꾸 가지고 싸워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 바울도 뭐라 하냐면은 우상제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제물 먹을 자유가 너희가 다 있는데 신앙의 지식이 없는 약한 자들 그런 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너희가 우상제물 먹는 자유를 너희 마음대로 할 때 그 우상에 대해서 뭔가 신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희가 먹는 걸 보면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뭔가 우상에 대해 잘못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자유를 갖다가 좀 포기하는 게 그게 사랑 아니냐. 이게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게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해라.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너희가 스스로 이걸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알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바울의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나 위해 안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두 편이 있습니다. 두 편. 하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는 마귀 편이에요. 그래 하나님 편하고 마귀 편이 항상 싸웁니다. 그래 세상은요 우리 한국도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성경을 볼 때는 영적인 면에서는 싸웁니다. 하나님 편과 그 마귀 편이 싸우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 마귀 편 딱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나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있을 거라 이리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리 생각한다면은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 질문은요, 뭐 목사 평신도 할 것 다 해당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 편일 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니까 뭐 성경만 하려고 하니 가르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일 거다. 이리 생각하겠지만, 예, 아닙니다. 인간은요, 수시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누구를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뭔가, 이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만이 하나님 편이거든요. 교회 나온 사람이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만이 하나님 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을 뭔가 속속들이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몽땅 다 내 편입니다. 내 편. 물론 이제 내 편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에 속해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 편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내 하는 일만 잘 되고 내 아이들 공부만 잘하면 되고 내 잘 먹고 내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꼭 자리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살려고 애를 쓰고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세상을 다스리고 신자를 부르시고 신자를 붙들어 놓으시는 좀 그런 일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느껴보려고 애를 쓰는 좀 그런 기색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모습들, 좀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 결핍증이라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서로가 사랑할 때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당신 뭐 좋아하노? 그러면은 그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고, 그 좋아하는 거 같이 내가 먹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써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좋아해도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고 갈수록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원래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어지면은 이제는 뭐냐면 내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 좋은 쪽으로. 전에는 상대방 좋은 쪽으로 움직이더니 이제는 내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 살아온 뒤에 보니까 몇십 년간 이 당신 종으로 살아온 게 억울하단 말이지. 그래,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는 그런 말을 하죠. 특히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런 말을 좀 많이 한단 말이죠. 신혼 때에는 그저 남편 좋아가지고 그저 좋아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주더만은 세월이 지나고 하니까 그렇게 산 게 억울하더라, 억울하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나 몇십 년간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드러나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여자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여자 역할이에요. 성경 봐도 여자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불만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억울하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 결핍증의 증상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뭔가 좋아할 때 막 해주더만은 그게 식어지니까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때는 교회 나오는 게 좋고 이 찬송 부르도 그렇게 좋고 예배 드리는 거 좋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지키고 싶어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시큰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그게 왜 그런 열심히 놨던 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자리 잡아요. 바로 이러한 게 사랑 결핍증이에요.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해결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전에 말한 대로 용서함 받은 존재라는 것. 그걸 우리가 깊이 깊이 깨닫는 겁니다. 문제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되찾아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라오디아 교회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걸 찾아라 했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래, 부부 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고린도서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데모를 한기라, 머리에 쓰고 교회 나오게 되는데 그걸 벗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여성 해방 운동. 이제는 우리는 남자에 종속된 그런 존재가 되기 싫다 하면서 머리에 쓴 것은 남자에게 종속됐다, 남자 다스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걸 벗어버리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해방 운동 한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냐면은, 너희들 왜 그걸 가지고 우월로 말하느냐? 왜 남자애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느냐? 그러지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 역할이다.
여자는 머리에 써가지고 남자 다스림 받으면서 날 구원할 자는 남자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왜 그걸 가 자꾸 우울로 생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남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우울과 자꾸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 그것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딴 건 다 접어두고 일단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 내가 용서받은 그 문제, 사랑을 입은 문제, 그것만 생각하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랑 이야기 자꾸 하냐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누구 편이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인가 마귀 편인가.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은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까? 마귀 편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걸 알려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이제 봐야 되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16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산다. 성령에 끌려 살아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쫓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총각이 길을 가다가 이 진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마음에 든 여자를 탁 만난 거예요. 그럴 때 그 총각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저 여자 집이 어디냐 하면서 쫓아가는 거, 쫓아가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눈이 번쩍 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벌써 10시나 오늘 또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할 수 없이 억지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좋아서 가는 거예요. 좋아서. 여러분은 지금 뭐 누구나 다 천당 가고 싶을 거예요. 또 누구든지 다 하나님 편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마귀 편이 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 자체가 성령입니다. 그래,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규칙과 법이라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거니까. 법이, 규칙이 나를 붙들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루를 반성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를 쫓아가고, 아무리 생활이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뭔가 기억하고 쫓아가려고 일을 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하는데 따라가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 편이다 말할 때 좀 따라가면서 하나님 편이다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라 뭐 이러한 법칙은요 우리 교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 벗어버립시다. 이런 거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용서함 받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하는 표현을 그 감사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 나름대로 하며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 하는 거 보고 따라하려고 하지를 말하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하는 것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도 안 돼요. 남이 하는 것 보고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 자발적으로 내 기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만큼 했습니까?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겁니다.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좀 뭔가 하나님 쪽으로 따라가 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 보려는 그런 마음, 그 간절한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속에 자리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예요. 그럼 반대편은 뭡니까? 반대편을 얘기하는 17절이죠. 거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스린다는 것이 뭐냐면 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너 싫다, 제발 좀 떠나가다오, 제발 가거라, 이겁니다. 성령이 오는 게 귀찮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진짜 복음을 피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복음을 다 접하니까 이 몽땅 다 내하고 싶은 건 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복음을 대하여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모르는 게 소평하다는 거죠. 모르는 게. 이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부담이 가고 뭔가 자꾸 내가 알면 알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대하여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좀 편하게 해주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말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는 걸 겁을 냅니다. 여러분은 아니다. 나는 성령을 나는 기다린다. 내게 성령을 좋아 이렇게 하고 생각하겠지만은 사람이 좋아하는 성령은 나한테 능력을 팍 이렇게 가지고 기도에 응답에 능력 주고 믿음 생활 능력 주고 이런 성령이지. 요즘 뭐 그 빈야드 운동 같이 한번 기도 팍 하면 사람 뒤로 자빠넘어지는 그런 성령이지. 나한테 십자가를 알려주고 십자가 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성령은 운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갖다가 거스려요. 자꾸 막아냅니다. 그런 성령 말고 좀 다른 성령 와달라. 이게 인간들 마음이죠.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요, 욕망의 화신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죠. 욕망의 화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요.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세상을 못 삽니다. 절대 못 살아요. 잘 살아보고 싶은 거, 오래 살아보고 싶은 거, 자꾸 이 땅에 커지고 싶은 거, 이런 욕망이 있습니까?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 욕망이 없으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절대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 못되게 하려고 성령 준 겁니다. 뭔가 우리를 팍 고쳐가지고 내가 너를 확 고쳐서 뭐 선교사 내보내고 뭐 복음 전하는 하여튼 이디한 인간 만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 보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그것밖에 없어요. 네 마음대로 살지 못 말아라. 내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 못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17절대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한 욕심 따라가는 게 인간이 최고하고 싶은 거잖아요. 죄 짓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인간 최고하고 싶은 겁니다. 죄 짓는 거. 이건 우리 힘으로 거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치, 그것까지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거부를 못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강의하면 이런 말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했습니까? 왜 부부를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 고린도서 그대로 하면은 음행을 절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남자들이 최고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그건 바람 피우는 거다. 그랬거든요. 예, 다 웃더니만은 사실 그래요. 남자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바람 피우는 겁니다. 바람 피우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거 안 해봐서, 모르지, 뭐. 안 해봐서 그렇겠지만. 그것만큼 재밌는 게, 근데 왜 안 합니까?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 묶여있단 말입니다. 아내에게 묶이는 거, 아내에게. 가정에 묶여있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그 바람 피우는 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못하는 이유는 돈이 안 따라주고, 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바람 피우려면 얼굴이 안 따라주고. 그래 저는 주부답게 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결혼 그게 뭐냐면은 그걸 딱 묶어놔 버리니까는 그런 게 절제가 된단 말이야. 절제가 된다. 그래 결혼이 바로 그런 절제를 위한 장치의 장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긴 장치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실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뭐가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 간섭하는 겁니다. 그게 내 실상이에요. 사람이요, 제일로 욕심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죽을 때 제일 욕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 이래저래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욕심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죽을 때는 나 이제 이 땅에 있는 거 다 두고 간다. 그걸 알거든요. 다 두고 간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이제는 죽는다. 현실 앞에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죽을 때 사람이 제일로 욕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저 밥밖에 생각 안 나잖습니까. 그 밥도 진우성찬이 아니고 그저 꽁보리 밥에 고추장이 있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받은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쫄쫄 굶어가지고 3일간 그 극기 훈련하는 거, 생존 훈련하는 거 그겁니다. 3일 굶어가지고 산속에 그냥 버림받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근 하나 주고 이제 네 알아서 먹고 살면서 지도 보고 어디까지 오라. 그 훈련은 그 견디기 힘듭니다 진짜. 그래 그거 받으면서 생전 먹도 못한 뱀도 먹어봤고요. 이 말로 되는가 모르겠다. 개울까지 잡아먹고 별짓 다 했습니다. 불도 안 줘요 불도. 칼 하나 딱 주고 칼 하나. 그래 제가 추위를 안 타는 게 그때 배울만 그런지 몰라. 그 배고플 때요. 하여튼 보이는 건 모두가 다 음식입니다 그냥. 그렇게 마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것저것 생각 안 납니다. 그죠? 뽕보리밥이 뭐냐 그냥. 하여튼 먹는 거 있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안 나요. 그래 인간이 배가 고프면은 그냥 밥만 먹으면 행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좀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좀. 사랑에 대해서 배가 고파서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될 때 딴 건 생각이 안 나죠. 제발 하나님만 내가 알고 싶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이 그런 그 심정. 그건 우리가 찬송을 부를 게 아니고 좀 내가 그런 심정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절실히 절실히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세상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려고 그런 사람만 모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한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는 들지 못할 망정 좀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내 욕심 채우고 더 벌어야 돼, 더 가져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원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물론 사랑을 행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내일도 힘들고 바쁜데 남의 일까지 생각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길,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내가 하고 있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을 합니다. 하고 있지 않을 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방해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생각해 둘 것은 지금 이 일이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가를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일의 결정을 내 손익 계산 따져가지고 탁 내가 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항상 그렇게 물어보면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피해 살아갈 때 그게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게 전도니까. 그래 예수님은요 따로 전도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내 증인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게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익 챙기기 바쁜 그런 모습이 아니냐.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게 내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성령을 쫓아가지 못했지 하면서 나를 치면서 주 앞에 나와가지고 성령을 쫓는 자가 되게 해다 그걸 구하는 거죠. 그걸 아는 데가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걸 아는데 구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늘상 그런 마음 가지면서 그런 마음 가지면서 늘 성경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신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몽땅 선교사고 여러분이 몽땅 목사고 여러분이 몽땅 전도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 삶 주님만 쫓는 성령 쫓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이 여러분 통해서 주의 확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총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